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책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구약성경의 미가서는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이죠.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가서는 이 12권의 책들 중에서 한가운데, 정가운데에 위치한 그러한 책입니다. 위치상 가운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가는 구조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모두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12권의 소선지자들은 대체로 시간순,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호세아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이 이 기준에 꼭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서는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오바댜서는 그보다 더 이후 시대인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12권의 소선지서들은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 말고도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한 배열입니다. 12권의 책들 중에서 한가운데 위치한 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책들이 한 권 혹은 두 권씩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멀게는 첫 번째 책인 호세아와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책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이 서로 두 권의 양끝에 있는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가까이는요, 이 미가서 바로 앞뒤에 놓이는 책들인데, 여러분 미가서 앞에는 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요나서가 있고요. 바로 다음에는 나훔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요나서는 당시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나훔서는요,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미가서를 중심으로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미가서 어떤 책이라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불릴 만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 중에서요, 그 예언자의 이름과 그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 다른 예언서의 책들에 한 번이라도 인용되거나 언급된 책은 이 미가서가 유일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하시면서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7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당시 이 책이 얼마나 여러 책들의 영향력이 있고 또 중요한 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언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미가서 말씀이 또 어디에 인용되어 있습니까?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또 신약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시점에 이 미가서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미가서 말씀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매우 희망적인 마음이 막 샘솟듯 불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결코 아주 조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죠. 제국 아수르가 급분상하게 되면서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야욕이 있는 것이 제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동맥을 맺고 서로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제국 아수르 앞에서는 모든 곳이 역부족이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손잡았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도 주전 732년에 완전히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완전히 파멸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유다 한 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유다 하나도 마저도 수도인 예루살렘만 겨우 살아남게 되고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던 겁니다. 매우 암울하고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시대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부정접속사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맞다.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맞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와 같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상고는 어떤 뜻입니까? 아득한 옛날을 가리키는 뜻이고요. 영원은요, 아주 먼 시간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어떤 책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의 그 태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태초는 태초 이전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을 그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꿈과 계획과 생각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간 외세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든든히 지켜주던 46개의 요새와단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가 그토록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열어서 다시 확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초에 태초에 태초부터 꿈꿔왔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나 이 베들레헴은 유명한 성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탄생지로 유명한 그러한 마을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있기에는 너무나 작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가, 이런 곳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맨 구석에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한번 상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상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얀 캔버스를 하나 눈앞에 펼쳐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릴지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상을 마친 후에 붓에 물감을 찍어서 첫 점을 찍는 그 순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 캔버스에 비하면 불과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이 작은 점 하나와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이다. 나의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이 하얀 캔버스 전체를 가득 채워낼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을 내봐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제국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적군의 공격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 이 포기해야겠다 생각해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자체도 이미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어떠한 장면으로 지금 증언하시며 증거로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한 여인에게서 해산하는, 아이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으로 그 모든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봐라,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이처럼 여인에게서 한 아이가 탄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이 너희 안에서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어제와 다른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잖아요. 어제는 한 번도 쉬어보지 않은 호흡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잖아요. 오늘도 생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드러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아니 우리가 호흡하는 매 호흡마다 오늘 미가서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걸 겁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 맞다, 너는 이 거대한 아수르와 같은 세상 앞에서 때로는 한없이 작은 한 점에 불과해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오늘도 너를 통해 너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너의 교회와 내가 속한 나라와 또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온 세계와 열방이 너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득히 물들어가기를 오늘도 나는 여전히 꿈꾸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나를 향한 상고, 영원, 태초의 태초부터 꿈꾸고 계셨던 그 계획과 꿈이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줄기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어진 길 당당히 용기 있게 정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락하셨던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이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번 한 해, 날이 더할수록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쉼의 시간 동안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교육자와 선교사, 당회와 재직, 세문안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청년부 충주 국내 선교 일정에 하나님 세심히 개입하여 주셔서 적절한 일기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야욕을 앞세우는 아수르 제국 같은 모습이 이 땅에 여전하나 그곳에도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 매 순간 붙들며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으로 지치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 곳곳에 하나님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